시간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니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요 유다의 모든 강들에는 물이 흐를 것이며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의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나는 내가 깨끗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깨끗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함이라. 자, 주님께서 이제 시온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자처럼 호요하시고 소리를 낼때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되면 세상 나라들은 이제는 떨고 소망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된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올라간 후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군사로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닻을 그때 탁 갖다 놔야 돼요. 큰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는 것처럼 그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가지고 거기 팍 박아놔야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이다.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이 소돔과 이집트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그 지성소 안에 자비석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요 또 거룩한 도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왕의 만주주로 앉기 때문에 영원히 거룩한 도성이고 위대한 왕의 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뭐 아랍 사람도 살고 별 사람도 살지만 그때가 되면은 타국인들은 거기를 통과도 못한다. 통과도 못한다. 이게 거룩한 곳이 된다. 팔레스타인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가 곧 우리 목전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21절.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치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소떼를 가져다가 거기에 살물이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 가나안 땅, 원래 그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일곱 족속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가 다 쫓겨난다 이런 말씀이죠. 또 20절 봐도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소들로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그땐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화평의 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나훔 1장 15절 보세요. 나훔 1장 15절. 미가서 다음에 있죠. 아모스 다음에 미가서 다음에 나훔 1장 15절.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네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네 서원을 이행하라. 이는 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완전히 멸절되었느니라. 선지서들은 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보세요. 거기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35장이 천년왕국 때 얘기죠, 이게. 35장 8절 보면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다. 기쁨으로 다 모인다. 시편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모일 때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가 오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를 시온을 포로해서 돌이켰을 때 우리는 꿈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때는 이 땅에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물과 강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스가랴서 14장 8절을 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강이 흐른다 그랬죠? 그 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앞바다는 이 사해죠. 그 절반은 뒷바다로, 이건 지중해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한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게 그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게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흘러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장면을 우리가 그때 봤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스가랴 14장 말씀이나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건 똑같은 천년왕국 때 얘기죠. 그래서 사해가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어부들도 쓰고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이러한 나무가 쓴다.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림 때는 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딱 갈라지게 되고 말이죠. 강들이 흐르고 완전히 이거는 낙원이 다시 되는 거예요. 낙원이. 낙원처럼 다시 되는 겁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된다. 또 에돔도 황폐한 광야가 된다 그랬죠. 19절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의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피를 흘린 사람은 자기 피도 흘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럽혀지는데 그 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피 흘리게 한그 사람을 죽여서 피를 거기 쏟아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국인들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더 이상 예루살렘을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못해요. 그냥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올 수 있어요. 옛날 에티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왔다가 가는 길에 결국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빌립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옛날 그 솔로몬 왕 때 시바 여행도 경배하러 왔지 거기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나 말년에 가가지고는 그가 타락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됐지만 초창기에는 시바가 왔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시바 여왕이 그냥 까무르실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역대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이거 뭐 세세 무궁토록.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면 보라 네가 너의 태아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이스라엘이죠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이 천년왕국이 연속선으로 가서 영원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굴 믿겠습니까? 뭐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로마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는 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게 특별히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시온이 좀 그러죠.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를 뿐이죠. 그러나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은 시온이 됩니다. 시온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시온하고 예루살렘 이게 바로 차이가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깨끗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깨끗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함이라. 시온에 거한다. 예루살렘에 그러지 않고 시온에 거한다 그랬죠. 아까도 로마서 읽은 것처럼 그가 시온에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이제 그들을 깨끗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이건 구약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약이죠. 예수의 피로 된 거. 구약은 짐승의 피로 된 거고 신약은 예수의 피로 된 거고. 그렇죠? 짐승의 피는 흠이 있죠. 사람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못하니까. 자, 8절.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율법이죠. 율법과 같지 않다 이거죠.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자, 10절.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 날들 이후다. 수천 년 이후다. 이런 얘기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편지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주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죠. 근데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예수로 나타나신 분이 주다. 이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때 돼서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율법을 준 목적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주셔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맹세했다가 저주받을 것을 아셨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대환란 때 가서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그때 가서야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날을 바라보고 수천 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연단하고 있고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연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도 바벨론, 뭐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를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그렇게 연단했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든가 또 뭐 이란이라든가 모든 모슬렘권 나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을 완전히 사면 초월을 만들 때 나중에 적그리스도까지 나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을 보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그 날에 가서야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예수라는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날 이 신약시대 때도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막 그러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축복이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리 아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들의 피가 깨끗해진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뭐 예레미야 3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부터 보면 또 내가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리니 그들이 지은 죄악들 곧 나를 대적하여 잘못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리라. 그 예수님을 죽인 죄까지도 용서하리라. 모든 죄악들이 다 포함되죠? 용서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이제 민족적으로 다 하루에 구원 받는다. 그래서 13장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그들의 불결함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모든 민족이 다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교리들을 가려놨습니다. 이런 교리들을 가려놨어요. 그래가지고 1800년 이후에 나온 성경들을 대부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신다.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신대 이방 나라에게 보복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신다고 그러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요엘서 말씀도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심지어 요엘서 2장에 하늘의 군대가 내려온 것도 적그리스도 군대로 다 해놔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무지한 사람들 알 수가 있습니까? 응?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렇게 바꿔놨어요. 나는 죄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놨어. 깨끗게 한다고 그러는데 깨끗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바꿔놨단 말이에요. 옛날 뱀이 동산에 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도 된다. 이런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변경한 것이 전부 저 알렉산드리아, 저 로마, 거기서 나온 로마 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성경을 바꾸면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스페니쉬 성경에 히브리서 나오는 그 대제사장을 교황이라 바꿔놓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면서 바른 성경 좀 줄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하나 주고 왔죠. 참,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옥토바진 사람들은 이 진리를 찾아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걸 알거든 그렇게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석은 죄들을 깨끗해 하는 거죠. 깨끗해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는, 예수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4절 보면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 위에 5절 보면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더니 그랬죠. 그때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갔어요. 1년 동안에. 그러나 또 죄들이 생각이 나죠. 왜?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죄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죄를 제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죄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34장 7절 보게 되면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용서네요.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을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약시대 때는 용서는 받았죠? 덮어준 거예요. 짐승의 피로. 용서는 받았지만 깨끗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고 그분의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박혀있는 마음속에 박혀있는 모든 죄들을 그의 피로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니까 어떻게 돼? 그 순간에 큰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순간에 그냥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딱 느껴지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억지로. 그때 밀려오는 그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야.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야. 죄가 제거됐을 때 오는 평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전에는 짐승의 피로는 죄들을 깨끗이 할 수 없었어요. 용서만 한 거예요. 그냥 자꾸 죄가 생각이 나죠. 그러나 지금 예수의 피는 죄를 제거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되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이 예언을 마칩니다. 비록 3장에 걸친 짧은 예언이지만 요엘은 아마겟돈 전쟁 또 민족들의 심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짧은 3장 동안에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보복을 당하기도 하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뜻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영원히 회복되는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모든 선지서들이 다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 아모스를 또 공부할 텐데 아모스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를 봐도 아모스는 뽕나무 밭에서 일하는 목동이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무식한 사람도 불러서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유식한 사람들은 다 가서 학자가 됐기 때문에 아예 무식한 사람을 그냥 들어가서 쓰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씁니다. 바로 아모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음 주에 또 아모스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요엘서를 마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거듭 반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들을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도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축복하여 하옵시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하옵시사 저들을 통하여 많은 잎사귀들이 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잎사귀들이 계속 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주스포 지저스 저 아버지의 선교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선교사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 유월절마다 가서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아인 것을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